이제 한낮이 30도 언저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고서는 그저 그런 날씨구나. 네. 이 계절에 어울리는 날씨구나. 인정하기 어려운 그런 때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한 달여간 제가 사는 동네에서만 그리고 제가 목격한 바로만 한 20가구 정도가 이사를 했습니다. 행정구역상 4개의 동이 뭉쳐있는 이 동네 주민이라고 해봤자 기껏 만여 명 정도지만요.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 다니는 사람들로 동네에는 매일같이 북적북적 시끌벅적한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는 저도 포함되어 있었죠. 이사를 한다는 것은 아주 복잡한 일입니다. 참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구나 새삼 깨닫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죠. 이사가 아니고서야 이렇게 많은 물건들이 쓰레기로 분류될 일도 좀처럼 없죠. 그리고 그 많은 소품들, 접시들, 침구류와 책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추가된 이삿짐이라면 어떤가? 오늘은 이사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결합에 관한 서로 다른 성질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프로젝트 T 9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차 마시는 남자 정다인입니다. 프로젝트 T의 삼삼하기 그지없는 방송은 www.projectea.com을 통해서 언제나 재청취가 가능합니다. 아무 검색창에서나 프로젝트 T를 치시면 들을 거리와 읽을 거리가 가득한 홈페이지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으로 들어갔죠. 이 똑같이 생긴 박스들 안으로 처음에는 분류가 되는 분류를 해서 들어가는 듯 네, 이렇게 했으나 나중에는 네, 분간 없이 네, 그냥 차곡차곡 폭에 네, 쌓기만 했죠. 그 이사용 초대형 박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삿짐 센터 부르면은 나오는 그 큰 박스 있지 않습니까? 그거 12개에 네, 각종 가구와 식물들까지 더하고 나니까 차를 한 대 더 불러야 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분명히 나는 이만큼의 준하는 쓰레기를 버린 것 같은데 왜 아직도 이렇게 무겁고 거대한 박스들에 둘러싸여 있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보다 조금 작은 집으로 들어간 때문인지 이사 이후에 며칠 동안 미처 다 풀지 못한 박스들 사이에서 새우잠을 잤는데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동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물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각자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한테는 가구일 거고요. 네, 뭐 원목 가구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은 정말 애 먹겠죠. 어떤 분들은 접시나 도자기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취급을 굉장히 조심해야 하니까요. 폭에 쌓을 수도 잘 없고 물론 저도 이제 도자기다 도자기만 친다면 제 또래에 비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도자기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불행 중 다행으로 저한테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책입니다. 책. 네. 그 작고 얇은 종이로 만들어져 있고 또 한두 권 들어서는 그렇게 무겁지도 않은 그 책 말이죠. 그 양장본이라고 하면 조금 더 괴롭겠지만 그 낱개로는 이걸 적수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는 좀 어렵겠죠. 근데 이사할 때만 되면 이 가소로웠던 녀석들이 연대를 이루어서는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즉 사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또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다행 중 불행으로 해야 될지 차곡차곡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많이 쌓이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박스 안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제 나중에는 성인 남성 둘이 들어도 들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칫해서는 그 정성스럽게 발라놓은 테이프가 또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찢어지기도 하죠. 예전에는 그 뭐 우체국 박스 있지 않습니까? 택배 박스 뭐 3호, 4호, 4호 사이즈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넣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박스가 수십 개가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큰 녀석으로 한 방에 정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가만히 두면 아름답고 옮기려고 하면 고통스러운 녀석들 새 집에 모셔두고 그 옆에 가만히 누워서 잠을 청할 때 바닥에 닿은 시야, 네. 그 안으로 불투명에 가까워 속이 잘 비치지는 않지만 유독 어떤 형태나 희미하게 비치는 색깔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이건 그 책이구나. 발견하게 되면 기분이 참 좋습니다. 많은 물건들이 주인의 사랑을 받으면서 집으로 모셔져 오죠. 하지만 떠날 때는 무참히 버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책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넘쳐버리지 않고서는 뭐 넘쳐버려서 막 정말 어떻게 주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져서 이걸 어떻게 다 그냥 때려 버려야 하는 그런 단계로는 아직 제가 안 접어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떤 녀석은 이제 저와 함께 근 뭐 20년 정도를 같이 했고 또 어떤 녀석은 뭐 10년 어떤 녀석은 이제 갓 한 살 먹은 애들도 있죠. 그 세월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 그 기억 하나하나 다 나더라고요. 언제 샀다, 어느 때 샀다, 누가 있을 때 샀다, 뭐 선물을 받았다. 그리고 또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그곳으로 그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떠돌아다니던 그때 함께 언제나 이 가구에서 저 가구로, 저 책장에서 이 책장으로 옮겨 다니던 그 기억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 책이라고 하는 건요 곧 나를 증명 좀 이건 좀 거추장스럽다면 뭐 대변하는 상징하는 그런 물건이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 하나하나로서는요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만 서재는 다르죠. 책들이 서로 모여서 책꽂이를 이루고요 책꽂이가 서로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 조그마한 서재는 그 사람의 평생의 지식과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고 흘러간 사고와 생각들의 집합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읽은 한 책에서 그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 책은요 서로 다른 두 남녀가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가정을 이루기로 했을 때 벌어진 투닥거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투닥거림은 다름 아닌 그 책 때문이었고요. 서로 다른 인생이라는 열차를 타고 제각각의 선로위를 달리면서 30여 년을 여행해 온 두 사람이 같은 열차로 환승하기 위해서 겪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뭐 집 크기나 버는 돈의 양, 그리고 뭐 친구를 만났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스펙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하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양하고 또 사람 관계에서 정답이라는 게 없죠. 그렇듯 이 책에 나오는 커플은 이 두 사람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취미였고요. 그리고 그 취미란 독서였죠. 이 두 사람은 책을 아주아주 사랑했습니다. 제가 굉장히 매료되었던 부분은요. 각자가 서로의 서재를 구경하면서 자신에게 있는 책과 없는 책을 골라내면서 문답을 주고받던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어느 정도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아, 이 사람은 이 책을 읽었구나. 이 사람은 이 작가를 좋아하는구나. 왜 좋아하지? 이 작가를 좋아하는데 근데 이 책은 보이지를 않네. 왜 안 샀을까? 왜 하필 이걸 샀을까? 아, 이런 시리즈를 좋아하는구나. 이런 장르에 빠졌던 때가 있었나 보구나. 아, 요런 저런 문제에 관심이 있었나 보구나. 같은 시기에 같은 책을 샀네. 뭐 이런 것들. 저 사람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했을까? 마치 영화를 한 편 보고 나서 감상을 나누듯이 서재는 그 사람을 캐내고 발굴하고 발견하기 위한 아주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재가 곧 한 인간의 정체성을 상징할 수 있다면 두 서재가 서로 결합할 가능성이 없어서는 그 둘의 결혼이 완전해졌다 인정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즉, 이 두 사람에게 결혼이란 전부 다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서재를 결혼시키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그건 저에게도 또 책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같은 의미겠죠. 또 책이 아닌 다른 분야라면 또 소재만 달라질 뿐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그 이야기 궁금하시죠? 맛의 주변 들으시고 이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T 80화 아니죠 90화 맛의 주변 9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커피 만드는 여자 세라입니다.
오늘 그냥 화장기 없는 얼굴에 굉장히 내추럴한 모드로 오시려고 했으나 갑자기 급하게 화장을 또 하시고 네. 아침부터 황당한 일이 있으셨다고요?
황당하다기보다 화가 난 일이 있었죠.
저도 이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울화를 참으면서 옛날 그 전래동화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참을 인자를 기둥에 써가면서 살인을 참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 정다인의 인이 참을 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인자 안에는 그 어질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 어질다라는 거 안에는 참는다라는 의미가 또 내포가 돼 있기 때문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통화를 할 때 제가 참으라고
코 깨질 수 있다면 조심하라고 하셨었죠.
오늘 같은 날엔 그렇죠. 한번 잘못 삐끗하면 화가 나가지고 삐끗삐끗하면 또 삐끗하고 또 삐끗하고 뭐 코도 깨지고 지갑 잃어버리고 핸드폰 빠개지고 그렇죠. 갑자기 그러네 친구 중에 누가 부상이 입고 자리가 갑자기 이상해져가지고 가가지고 일하러 나가고
그거는 그랬는데 거의 무슨 머피 법칙 같은 그렇죠, 날인데요.
그러면서 매장에 뭐 재고 중 뭐가 빵꾸가 나가지고 뭔 일이 생기고 그러면서 고객 컴플레인 들어오고
지금 저한테 그렇게 대라고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스타트를 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참으라 말씀을 드렸죠. 잘 참고 오셨네요.
좀 잘 삭히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전원주택 혹은 아파트 이런 분인데 이제 대부분 사시지만 사실 또 우리 또래 젊은 청취자분들은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그렇고 세라도 그렇고 우리는 다 같이 빌라로 대동단결을 하고 있는데 주차 문제 진짜
맞습니다. 갑자기 또 한숨이 나오네요.
주차 문제 정말 좀 힘들어요. 심지어 제가 이산 빌라는 주차 공간이 아예 없습니다. 없고 공영 주차장에 월 사용료를 내고 돼야 되는 사실 그게 맞죠. 일본도 다 그렇게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어중간하게 세란의 집처럼 어중간하게 주차장이 그렇게 돼 있으면 앞차가 안 빼주면 못 나가자요.
어중간도 아니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저희는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중간한 거지.
그렇죠. 저는 어쨌든 다른 차가 될 수 있게끔 배려를 한다고 제 차 좀 작으니까.
그래서 안으로 밀어 넣으셨구나.
최대한 안쪽으로 넣었는데 제 차 앞에 굉장히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하시고는 어디 멀리 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뻔뻔하게 하셨다는데 부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그런 일 안 겪으시고 그렇게 진짜. 하지도 않는 그런 올바른 시민으로 이미 이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번 주 이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갑자기 정말 그 이사를 가고 싶네요.
아니, 가실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아직 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저는.
아, 그랬나? 작년에 했네.
같은 빌라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 맞아. 한층 내려왔다 그랬죠.
한층 올라갔죠.
올라갔다 그랬죠. 그렇구나. 다행입니다. 이사가 이번 시즌에 좀 많은데 보면은 뭐랄까 집값이 요새 요동치다 보니까 좀 애매한 시즌이라 가지고 요때 좀 옮기시는 것 같아요.
네.
살짝 잡히기도 하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이사라는 것 자체가 생각해 보면 참 의외로 시사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네. 네.
평소에 내가 아끼는 것들,
네.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소중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것도 발견하게 되고 반대로 그쵸?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사를 하려고 챙겨보다 보니까 갑자기 확 이렇게 네. 다가오는 그런 물건들도 있고 또 아, 참 고마운 물건들. 그러니까 무생물인 물건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본격적인 네, 그런 때인가 바로 이사 시즌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때로는 이사를 왔을 때 분명 중요하다고 챙겨놨는데
그렇죠.
이사를 갈 때까지 단 한 번도 꺼내보지 않았던 네, 그런 물건들도 종종 발견되죠.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만 그거를 어떠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는 보관한다라는
네.
그런 타입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사를 하고 나서 다음 이사까지 건들지 않았으면 무조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네. 네. 제 주변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으시대. 저희 아버지도 그러시고.
네.
제가 그 중학교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일본에서 네. 직수입을 해온, 굉장히 제 그 코올리게 돈을
네.
모아가지고 제 용돈으로 산 그거를 제가 대학교 들어갔다가 1학년 때 그 방학 때 내려왔더니 다 버리셨더라고요.
어머.
그런 것들.
충격에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우 충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하실에 쌓여 있는데
네.
쌓여 있는데 이게 쓰레기라고 생각하신 거죠.
아,
제가 안 쓰니까.
네,
제가 안 쓰니까.
좋아. 네.
아 이게 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근데 그런 분들이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안 쓰면 이거는 너한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거지.
그건 아닌데. 네.
아 근데 또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또 그런 분들의 입장을 갖고 실제로 그렇게 살면
네.
또 실제로 쓰지는 또 않아요. 네.
소장의 즐거움.
그렇지. 근데 네. 그게 너무 많아지니까 문제라는 거죠.
네. 그럼 저희 집 오시면 큰일 나겠네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습관과 제 또 미감이
네.
좀 상충되는 타입이라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네.
나는 보관을 하는데
네.
또 그게 드러나는 건 싫어.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어중뜨네요. 자, 어쨌든 이러한 주제를 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네.
예전에 프로젝트 2화 때 제가 다르질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혼자.
네.
이번에 저는 다르질링을 갖고 왔습니다. 이게 이사랑 뭔 상관이 있느냐?
네.
이사랑 상관이 있죠. 다르질링이 바로 중국에서 인도로 이사를 온 차입니다.
네.
네. 건너왔죠.
네.
거에 관한 이야기 좀 이따가.
근데 그렇게 하면 차는 대부분 다 이사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아니죠. 고유종들이 대부분이죠.
한국 고유종이요?
그러니까 한국 재래종, 한국 고유종, 중국 고유종, 일본의 자생종, 인도에도 자생종은 옆에 바로 아쌈.
네.
그거는 자생종이죠.
네, 네.
근데 다르질링은 중국에서 그 영국의 스파이가 나무를 몇 백 그루 훔쳐와 가지고 심었죠.
네.
이식을 하면서 거기서 하게 돼서 그 굉장히 좀 특이한 맛과 어떤 향을 갖고 있는 차가 됐는데
네.
어쨌든 이 다르질링에 관한 이야기 뭐 오늘도 잠깐 하겠지만 프로젝트 2화 아주 오래전입니다. 네, 88주 전.
네.
네, 프로젝트 2화를 들어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고 커피는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커피야말로 진짜 대부분이 다
그렇죠.
이사
그렇죠.
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장단점이 모두가 다 뚜렷한데
네.
단점이라고 굳이 말을 한다면
네.
뭐랄까 약간 그 고지식하면서 고리타분하지만 그래도 어떤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온 어떤 그런 전통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거고
네네.
장점이라면 그렇게 해야 사업이 되죠. 산업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 사실 믹스가 되고 개량이 되고 품질이 개선이 됩니다. 그래야 산업이 되죠. 네, 그 이제 차와 커피가 어떤 격차가 어느 순간부터 벌어지게 된 한 80년대에서 90년대부터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다섯 손가락 안에 손 꼽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격적인 품종 개량을 위한
네.
어떤 이식 작업이나 실험 연구가 부족했다는 거. 다르질링이 그래서 성공을 한 케이스니까.
네.
저는 그래서 커피의 그 부분을 좀 장점으로 봅니다. 어쨌든.
그렇군요. 네. 어쨌든 뭐 커피는 사실 거의 시초가 대부분이 다 이제 이디오피아에서 이제 시작이 됐고 이제 그것들이 뭐 많은 선교사라든지 또는 이제 탐험가들이라든지 또는 뭐 전쟁을 통해서 등등 여러 가지 뭐 역사적 이유를 통해서 뭐 라틴 아메리카 쪽으로도 많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쪽으로도 이제 많이 전파가 됐죠. 근데 그렇죠. 이 전파되는 과정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사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잠시 거기에 뭐 옮겨가서 다시 옮겨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정말 옮겨가서 그곳에 정착을 함으로써 그렇죠.
전세가 아니라 매매네요. 네.
정착을 함으로써 완전 새로운 또 다른 품종으로 이제 네네. 발전이
되는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이 다르질랑도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커피나 어쨌든 다 식물이니까 네네. 어떤 그 미국의 그 비평가가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다르질랭에 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써놨는데. 네. 일반적으로 고급화된 무언가 취미생활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한 자리에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계속해서 만들어 온 것들에 대한 우리는 값어치를 친다. 그런데 네. 다르질링은 완전히 반대의 케이스다.
그렇죠.
나무는 중국 나무고 네. 땅은 인도 땅이고 거기에다가 향이 첨가되고 만드는 여러 가지 그런 기술적인 측면이나 플레이버라고 하죠. 그 측면은 프랑스식이고 네. 그리고 거기에 불어오는 바람, 공기죠. 뭐 영양분이 섞여있고 이건 히말라야에서 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네 개의 네. 문화가 문화와 환경이 섞인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그러니까 이제 천연 블렌딩인 거죠. 그러니까 식물이 이 땅과 원래 유전자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환경적인 부분이 사실 아주 고스란히 그 결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커피도 그렇겠죠.
네네. 그래서 사실 커피는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 품종들이 개량이 되고 사실 개량이 됐다기보다는 옮겨와서 그 환경에 적응을 하고 그 적응한 가운데 살아남으면 이제 계속 또 다른 것으로 이제 진화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네.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 거고 버텨내지 못하면 이제 사장되는 그런 그렇죠. 구조로 이제 지금까지 많이 번져왔고 예전에 저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방송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제가 네. 가장 좋아하는 커피인 게이샤도 사실은 네
제일 좋아하는 것과 네. 자신의 어떤 그 애칭과는 좀 다르죠. 예멘모카 마타리.
잊을만 하면 생각나는 그 애칭. 네.
잘 안 외워졌는데, 이 방송하면서 제가 잘 외우게 됐어요. 네. 예멘모카 마타리.
네, 뭐, 어쨌든. 본의 아니게 다 알게 됐던. 네. 네.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실 원두 품종이 바로 네. 게이샤인데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코스타리카에 네. 있는 에스메랄다라는 게이샤를 가장 좋아하고, 근데 그 게이샤도 사실 시작은 네. 이디오피아에서 시작이 됐고, 네. 이디오피아에 있는 숲 이름인 게이샤에서 이제 따오게 되면서 네. 이름이 이제 게이샤로 이제 불리게 됐던 품종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가져온 건 사실 게이샤는 아니고, 사실 이런 유로는 굉장히 제가 많은 예제들을 이미 방송에서 많이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특히 아라비카 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오늘은 로부스타 종의 이사에 대해서 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부스타 같은 경우도 지금은 사실 동남아시아와 브라질 쪽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가장 고급이면서도 굉장히 많은 양의 로부스타를 재배하는 국가로는 이제 베트남. 가장 최고일 정도로
예전에 한번 했었죠 우리 로부스타 때
굉장히 많은 양을 또 이제 수출하는 네. 그런 곳 중에 하나도 바로 베트남인데요. 근데 이 로부스타도 사실은 콩고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콩고
네 그래서 콩고에서 처음 이제 유래가 되었고요. 네. 사실 이름은 원래는 카네포라라는 이제 학명이에요. 사실은 카네포라. 코페아 카네포라라는 이름인데요.
마치 차나무가 시네시스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네네, 그렇죠. 원래는 카네포라가 정확한 이름인데.
카포에라가 생각나네.
정확한 카네포라, 이름인데. 카네포라. 한동안 그 아라비카 품종들이 굉장히 네. 많이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퍼져나가다가, 요즘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로 네. 커피 녹병으로 인해서 잎이 이렇게 녹슬은 네. 것처럼 이렇게 누런색으로 네. 변해가면서 죽어가는, 커피나무가 죽어가는 병이에요. 이 커피 녹병이 이제 엄청나게 넓은 지역들을 이제 쓸기 시작을 하면서 이 병충해 이겨낼 수 있는 품종들이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옆에서 같이 재배가 되고 있던 이 카네포라라는 품종이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고 수확량도 아라비카보다 훨씬 많고 그리고 저지대에서 잘 자라고 그리고 짧게는 2년 만에도 수확이 가능하고 20년까지도 수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들이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약간 아라비카의 대체품으로 이제 이 카네포라들이 재배가 되기 시작을 했고. 네. 근데 다만 이제 맛이나 품질 부분에서 아라비카에서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겠죠. 뭐 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문제는 너무 큰 부분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인스턴트 커피로 굉장히
그러니까
많이
설탕과 크림을
그렇죠. 각광을 받았죠. 왜냐면 네. 쓴맛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고 이제 그런 성질 때문에 이제 인스턴트 커피로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다가 최근에는 이제 품종들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면서 오히려 아라비카와 블렌딩을 통해서 더 네. 감칠맛 나는 그런 블렌딩 원두들로 죄송합니다. 블렌딩 커피들로 개발이 되어지고
이제 또 화를 가라앉히죠.
갑자기 목이 메이네요. 네. 예, 개발이 되어지면서 요즘은 또 새로운 국면을 네네. 맡고 있는 게 또 바로 이 카네포라입니다.
카네포라. 콩고 출신.
네.
콩고 출신의. 네.
네. 근데 카네포라. 왜 갑자기 이름이 로부스타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요.
원래는 카네포라라는 이름이었는데 이 로부스타를 가지고 한 그 커피 회사에서 출시를 하면서 그때 이름을 로부스타라고 붙여서 출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더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 데일밴드라든지 스카치 테이프 같이
그렇죠.
이제 그게 이름처럼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지금은 로부스타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불리고 있는 게 바로 이 카네포라종입니다.
그 차나무도 그렇습니다. 네, 학명은 그 시네시스.
무슨 꽃 이름 같아요, 시네시스.
그 동백류가 전부 다
네.
이 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고 부르죠. 이 차가 한국어가 아닙니다.
중국어잖아요.
네, 중국 동남부
네.
소수민족의 사투리입니다. 사람이 차라고 했던.
네.
그걸 이제 진시황 시대 때 복속이 되면서 갖고 와서 거기다 이제 한자가 붙은 건데
네.
마찬가지인 거네요. 원래는 카포에라가 아니라 자꾸 헷갈립니다. 카네포라.
네.
아, 카네포라라는 이름을 불렸는데 로부스타로 바뀌었다.
네.
회사여에서. 아, 또 잔시식 하나 얻어가는. 얘가 그러면 이걸 단독으로 먹어볼 수 있는
네.
그런 기회는 잘 없겠네요.
요즘은
나옵니까 그래도?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그냥 정말 순수하게 로부스타만으로는 정말 네. 정말 드시기가 힘들어요.
맛이 없다 천이 아니라
좀 한약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라비카에서 느끼는 뭐 향이나 뭐 여러 가지 풍미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커피에서 좋지 않은 향이나 풍미라고 말하는 그런 표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차 중에 보면요. 그 흑차, 우리는 뭐 흑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푸얼 계통 중에 정말 레이어가 하나도 없고
네.
정말 강한 맛으로 그냥 덩어리를 빡 때려주는 그런 차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럼 비슷한가 보다.
약간 그런.
쓰고 약간 좀 고약할 정도로 세서
네.
네, 좀 이렇게 사람이 마시기가 힘들어지는
네네.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홍차도 좀 강하게 나온 애들이 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보통 그런 차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커피들의 특징이 다른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한 다른 첨가물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사실 로부스타가 인스턴트 커피랑 설탕, 프린과 같이 먹는 거고 요즘은 그러면 그것을 원두 커피로 즐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약간의 뭐 버터 향이라든지 아니면 초콜릿 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입혀서 이제 마시게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향커피로
그렇군요.
네, 즐기실 수는 있습니다.
약간 이 부분에서 약간 다르네요. 다르질링이 특징이 그 홍차의 샴페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네.
2화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플레이버 부분이 그러니까 향미 부분이 맛과 향 부분이 레이어가 굉장히 섬세합니다.
네.
홍차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홍차죠. 홍차 클래스 중에서 사실 다르질링이 거의 탑급에 속한다고 보면 되는데
네.
이게 레이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다라고 하는 거. 일반적인 홍차에 비해서 수색도 밝고요.
네.
그리고 질감도 훨씬 부들부들합니다. 부들부들하고 맑아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뭔가 홍차는 분명한데
네.
청차보다는 훨씬 강하지만 어쨌든 완전히 인도산 홍차들에 비해가지고 훨씬 더 가볍고 우아하다라는 느낌인 거죠. 레이어가 많으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전문가잖아요. 커피라도 레이어가 되게 여러 가지다.
네.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떤 특징이 하나 빡 있는 것도 좋지만
네.
그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그러려면 좀 맑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식물학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아까 말했던 중국의 소엽종, 대엽종이 네. 아니었어요.
네네.
소엽종의 키가 좀 작습니다. 일본 그 인도의 자생종들보다도 작고요. 아, 중국의 대엽종 자생종들보다 훨씬 작아요.
네.
그 소엽종이 인도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히말라야에서 불어오는 그 찬 바람이 또 인도의 그 더운 덥고 습한 것들이랑 만나 가지고
네.
뒤섞인 이상한 땅에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네, 네.
똑같은 땅에다가 인도 차를 차나물을 심으면은 그냥 뭐랄까 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한 홍차가 나온 데 비해서
네.
다르지는 좀 다른 색다른 뭔가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참 항상 우리가 이사라고 하면 걱정부터 앞섭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뭐랄까 물론 커피나 차나 다 돈 벌기 위해서 이사를 시킨 거지만 어쨌든 이사를 하게 됨으로 인해서 많이 우리가 또 얻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그 마주주면 끝나고 나서 후반부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서는 또 이사의 고단함을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또
네.
로부스타.
네.
로부스타. 그 저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건 그냥?
그래서 제가 사실 앞에 사설이 좀 많이 길고 설명이 길었지만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커피는 사실 다른 커피예요. 아까 전에 다인 씨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로부스타를 100% 즐길 수는 없느냐 즐기실 수 있게끔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제가 바로 들고 나왔습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위즐 커피라는 게 런칭을 했는데요. 위즐 커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아이스크림만 합니다.
아, 네.
위즐.
이 위즐 커피는 베트남 커피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베트남 커피만 수입하는 회사는 사실 뭐 거의 알 수가 없죠. 저희는 왜냐하면 소규모로 그쵸.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거를 뭔가 브랜드화해서 런칭하는 경우를 만날 수가 없는데 작년에 드디어 런칭한 곳이 생겼습니다.
네.
바로 그냥 이름 자체도 바로 그냥 커피 위즐이라는 한국 커피 위즐이라는 회사인데요. 이 위즐 커피가 뭐냐면 그 저희가 어디지? 인도네시아에
네.
그 루아 커피 기억하시죠?
네네.
네. 이 루아 커피처럼 베트남에도 그런 종류의 커피가 있습니다. 바로 사향 족제비. 네. 여기는
맞아요.
이제 사향 고양이가 아니라
맞습니다.
사향 족제비가 있는데 그 족제비의 이름이 바로 위즐입니다. 근데 이 사향 족제비가 커피 열매를 먹고 나서 이제 배출한 커피를 이제 채취하고 세척해서 말린 커피가 바로 이 위즐 커피인데요. 이 족제비의 그 소화 기간을 어쨌든 통과하면서 쓴맛이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예전에 우리 한번 그 또 얘기 나눈 적이 있었죠.
네. 비슷한 얘기를 했었죠. 네, 카페인이 제거되면서 제공되는 커피가 바로 이 위즐 커피인데요. 기존에 워낙에 루아 커피에 대한 뭐 동물의 학대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어쨌든 베트남에서는 이 위즐 커피가 그 루악보다는 뒤늦게 스타트한 곳이다 보니까 자연 방목을 통해서 동물권도 보호를 하고 그다음에 공정무역 방식도 굉장히 많이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커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위즐 커피입니다. 근데 이 바로 커피 위즐 회사에서 나온 커피 중에 100% 로부스타 원두가 있더라고요.
있어요.
판매하고 있는 게 바로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데일리 딜라이트라는 이름이거든요.
왜냐하면 매일매일 그 시원하게 대변을 보고 나면 딜라이트 합니다. 기분이 홀가분해지고요.
네.
안색도 좋아지고 피부도 미인이 됐죠.
마찬가지로 이 로부스타 커피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쓴맛이 굉장히 강하고 카페인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한 잔 마시면 아침에 눈이 번쩍 떠이는 그런 의미로 데일리 딜라이트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커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그냥 마시긴 좀 어렵기 때문에 이 원두에도 버터랑 약간의 바닐라 향을 좀 첨가해서 하지만 그래도 로부스타 특유의 강한 맛은 잘 살린 그런 원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기에 추천하는 그 마시는 방식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로부스타 원두 100%를 사용한 카페인 함량이 네. 굉장히 높은 커피이면서 아침 잠을 깨워주는 커피이고 베트남식 아이스 커피나 연유 커피로 마시기에 좋은 커피라고 추천을 해놨어요.
아, 모든 설명 연유에서 끝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식 아이스 커피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달아서 소스라치게 단 그런 커피가 또 베트남식 아이스 커피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그냥 원두 자체로 그냥 뭐 즐기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베스트는 달콤하게 드시는 게 좋다라는 게 바로 이 원두의 또 소개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회 있으시면 위즐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제는 인터넷에서 굉장히 쉽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르질링이 이제 뭐 모든 티 브랜드에서 다 팔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이제 퍼스트 플래시는 이미 다 지나갔고 세컨드 플래시 정도는 이제 나올 거 이미 나왔기 때문에 세컨드도 서드 플래시는 뭐 좀 힘들지만 어쨌든 한번 드셔보는 거 이번 주에 좀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둘 다 아이스로 괜찮습니다. 다르질링도 아이스로 드시면 괜찮고요. 어쨌든 한 주 또 무더운데 차 많이 드시고 커피 많이 드시고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벌써 열대야가 온 듯한 기분입니다. 진짜
제가 이사한 곳은 앞에 숲이에요. 그래서 저녁이 되면 서늘합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곳으로 가셨네요.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제라도 화삭히시고 다음 주에는 또 원만히 찾아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책을 분류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에 친하게 지냈던 한 여성분이 계신데요.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이셨는데 가방이나 그 각종 의류 전반을 모으는데 취미가 있으신 분이셨어요. 이제 지금 제가 이사한 집 크기만한 이제 드레스룸이 있으셨는데 거기 가면은 그 문을 입구를 제외하고는 사방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옷장을 드레스를 룸을 드레스룸에 옷장을 가득 이렇게 채워놨습니다. 그리고 그 마치 보석상을 연상시키는 구조의 이제 평탁 테이블이라고 그러죠. 사람이 이제 허리춤 정도 오는 테이블들이 중간에 쫙 깔려가지고 각종 악세사리나 뭐 벨트 이런 것들을 올려놓게 돼 있었죠. 마치 이제 진열이라는 단어가 어울리겠네요. 진열해 놓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옷장을 한번 구경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제가 참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아무래도 옷 정리에 큰 관심이 사실 없다 보니까 새로운 세계를 엿본 어떤 놀라움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브랜드의 한 색상의 옷들이 쫘르륵 걸려 있는 겁니다. 그 옆에는 그 브랜드의 다른 색상의 옷들이 또 주르륵 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장롱이 쫙 차 있고, 그러니까 뭐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 게 아니라, 어떤 브랜드의 어떠한 색상의 옷이 꽂혔나 봐요. 그거를 뭐 5벌에서 10벌 정도 쭉 이렇게 사놓은 거죠. 왜 똑같은 자켓이 5벌이나 있느냐, 물었더니. 자켓은 하루에 한 번만 입고 세탁을 해야 오래오래 입고 보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는 마음에 들면 거기에 꽂혀서 적어도 5년 이상은 그것만 입는다. 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원래 이제 취향이 좀 돈독한, 독특한 사람들을 주변에 두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요. 그 괴상하면서 제 입장에서는 또 신기하기도 한 취미를 또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옷도 그러할진데 책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책은 작가별로 또 시간에 따라서 시간에 따른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출판 연도에 따라서 혹은 구입 연도에 따라서 또 주제별로 정리할 수도 있고요. 분야에 따라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색깔로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호불호를 좀 적용을 해서 좋아하는 정도에 따라서 소분류를 나눠 또 모아서 정리하기도 하죠. 이렇게 정리돼서 완성된 서로의 서재가 만약에 통째로 섞인다면 그럼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죠. 네 책장은 여기 두고 내 책장은 여기 두고 이렇게 놓아가지고는 진정한 결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마치 넌 거기서 자고 난 여기서 자고 이런 것 같이 책이 인간의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말이죠. 자, 서재 결혼시키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서재 결혼시키기. 네, 이 책의 저자 앤 페디먼은 꽤 알려진 미국의 편집점에서 문학평론가이기도 하고요. 작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이분은 프로 독서가라고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의 책장에 꽂혀 있는 파니힐이라는 책을 통해서 성에 대해 처음 알게 됐고요. 또 남편으로 받은 고서적 9kg, 네, 9kg을 생애 최고의 선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는 고집 중에 하나는 자신의 집에 들어온 모든 서적은 최소 두 번씩은 읽어야 한다라는 그런 원칙이었는데요. 그녀는 두 번 이상 읽지 않은 유일한 책이라는 이유로 1974년 도요타 자동차 매뉴얼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마찬가지로 책을 좋아하는 조지라는 남자와 결혼을 합니다. 이 두 사람은 책을 통해서 연애를 했고요. 또 결혼했고 친구를 사귀었고 자식 둘을 낳아서 함께 또 책을 읽으면서 키워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서재를 어떤 분류법으로 어떤 기준으로 함께 뒤섞어서 정리할지를 고민하고 합의해야 하겠죠. 책의 몇 구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달 전 남편과 나는 드디어 책을 한 대 섞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안 지 10년, 함께 산 지 6년, 결혼한 지 5년 된 사이다. 이제 우리의 어울리지 않는 커피잔들도 우호적으로 공존하게 됐다. 우리는 티셔츠도 바꾸어 입고 여차하면 서로의 양말을 갖다 신기도 한다. 우리가 모은 레코드들은 이미 오래전에 무사히 서로 다른 종족 간 혼인에 성공해서 예컨대 나의 A앨범은 그의 B선곡집 곁에서 환심을 사려고 애쓰고 있었고 우리는 이 결합이 한 양쪽을 풍요롭게 해주는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우리의 책들은 계속 별거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내 책은 주로 아파트 북쪽 끝에 그의 책은 남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다. 나의 빌리버드가 그의 모비딕으로부터 10m나 떨어진 곳에서 시름에 잠겨 있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데 일찌감치 우리 둘은 합의를 했건만 실제로 둘을 합쳐주는 일에는 둘 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우리는 건물 꼭대기층에 자리 잡은 이 아파트에서 서로 격리된 두 멜비를 빤히 바라보며 결혼 생활을 해왔다. 참고로 빌리버드와 모비딕은 모두 허먼 멜빌의 작품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서로를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을 버리겠다고 약속하는 것조차 별 문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장서를 결혼시키라거나 겹치는 책은 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은 건 다행이었다. 그런 말이 있었다면 훨씬 더 엄숙한 서약이 되었을 것이고 부득이 결혼식을 중단해야 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우리는 둘 다 글쟁이였으며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 연애 편지를 위해 아껴두는 감정을 우리는 책에 쏟아부었다. 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이까지 하나 낳은 뒤 그와 나는 마침내 우리가 장서 합병이라는 좀 더 깊은 수준의 친밀함을 이룰 준비가 됐다. 결론 내렸다. 하지만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불확실했다. 결론은 작가 이름순. 결국 그는 굴복하고 말았는데 진심으로 내 논리에 감복했다기보다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그러나 내 셰익스피어 책들을 한 책꽂이에서 다른 책꽂이로 옮기는 것을 보고 내가 그 작품들은 꼭 연대순으로 꽂아야 돼 하고 소리치는 순간 그만 일이 터지고 말았다. 그러니까 한 작가 내에서도 연대순으로 가잔 말이야? 그는 입을 쩍 벌렸다. 나는 밀리지 않고 몰아붙였다. 그래도 로미오와 줄리엣을 템페스트보다는 먼저 썼다는 건 알잖아. 나는 그 사실이 내 책꽂이에도 그대로 반영되길 바래. 조지는 나와 결혼해 살면서 이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때만은 달랐다고 했다. 어떠십니까? 참 재밌죠? 책의 초반부에 나오는 몇 문단 읽어드렸습니다. 참 정말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정말 즐겁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요. 책을 그냥 가끔씩 보는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행위 자체 그리고 의미 자체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은유 자체가 공감되는 것들 그리고 또 여기서 얻게 되는 것들 결국은 그거잖아요. 서로 다른 무언가가 하나로 이 뭉쳐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과 시련을 밟고 일어서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것을 좀 더 지적인 대화로 에피소드로 풀어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결국 이 두 사람도 이사를 한 겁니다. 네. 10m 이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전에 당연히 이사를 했겠고요. 자, 이사를 한다는 것. 저한테도 사실은 단순히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당연히 현실적인 차원으로만 생각을 한다면 뭐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냥 책꽂이 큰 거 여러 개 산 다음에 때려 넣으면 되죠. 뭐 이걸 합의까지 하면서 뭐 서로 간에 얼굴까지 붉히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단순히 그게 현실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겠죠. 계약 기간이 이제 만료되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겠다라고 통보한 집주인을 원망하면서도 쫓기듯 매물을 알아보고 또 홀가분함과 기분 나쁨이 적절히 섞여있는 그런 이사를 했을 때 저는 제가 나와 함께 그 세월을 쫓아온 물건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새삼 해보게 됐습니다. 뭘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이 참 언제나 어렵습니다. 저한테는 그래요. 그리고 그걸 우유부담함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게 곤란한 사랑을 만들어내는 것,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나의 이러한 감성적인 사고방식 역시 모두 또 내 책꽂이들의 덩어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몇백 건도 사실 안 되는 천 건도 채 되지 않는 장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도 우습지만요. 하지만 이제 도서관은 언제나 좋은 친구니까요. 이사가 주는 즐거움, 네, 물론 고통이 더 큽니다만 즐거움은 책을 다시 만나고 또 책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물건이든지 그 물건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손에 쥐고 어떻게 다시 읽을 것인가 혹은 다시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고민하게 하는 힘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순간이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그렇게 흔하지는 않으니까요.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집에 방문하신다면 누군가의 가게에 방문하신다면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뭐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훨씬 100배는 더 자연스러운 교감이 생길 테니까 말이죠. 프로젝트 T, 네, 9번째 시간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더운 여름, 네, 또 맛있는 차, 커피, 물도 많이 드시고요. 또 건강히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는 차 만드는 남자 정다인이었습니다.